그럼 이번엔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가 갖는 의미와 또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지 한국의 전문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 연구소의 남광규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세안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한국에도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교수님은 양측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 시각으로 이제 11일 부산에서 한국 또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 회의는 이제 지난 1989년 한국하고 아세안이 이제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후 2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마련된 것이죠.
네.
그동안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 사실 그 우리가 대화를 시작한 이후 지난 한 25년 동안 이 방문자 수만 보더라도 25배, 교육 규모가 16배, 또 투자 규모가 19배에 확대돼가지고
예.
지금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 상대가 이제 아세안인데요. 그만큼 이제 아세안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 비중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한 이제 아세안은 뭐 지금 사실 상당히 그 발전하고 있는 신흥 경제 발전 구역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아세안은 이제 세계 7위의 경제권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또 몇 년 동안 세계 경제가 아주 부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경제는 평균 한 4에서 한 5% 정도 성장률을 계속 확대해 왔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 아세안 국가들과의 어떤 경제적 협력 또 더 나아가서 사회문화 정치적 협력을 더 강화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기에 또 이번에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국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어떤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예. 그런 중요성을 반영해서인지 이번 정상회의 주제가 한국 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인데요. 아, 그럼 이번 회의가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아세안은 우리 아주 중요한 경제 협력 국가들입니다.
네.
이제 아세안은 이제 한국의 제2의 교육, 또 제2의 투자 대상, 제2의 이제 건설 수주 시장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 2010년 이후에 우리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 직접 투자를 보게 되면은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전체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더구나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석유나 가스, 석탄과 같은 주요 자원을 제공하는 또 국가이기 때문에 또
네.
반면에 우리나라의 어떤 잠수함이나 훈련기와 같은 방위산업 또 어떤 시장으로 좀 부상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아세안이 앞으로 또 내년부터는 또 아세안이 이제 하나의 또 단일 시장으로 또 더 확대 발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로서는 이 아세안을 돌파구로 해가지고 새로운 또 경제적인 발전의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세안 쓰기 아세안 플러스 3 또 ARF, ASEM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다자 간의 어떤 그 정상회담 협의체가 있죠.
네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안보 외교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지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될 그런 측면에서 이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 어떤 경제 도약의 발판 또 외교 안보적으로 우리 어떤 중요한 지지 국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어떤 사안들이 도마에 오를지도 이제 관심사인데요. 의제로 오를지도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뭐,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우리 동북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로 보더라도 어떤 중요한 또 안보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이제 불용한다는 그런 입장이 돼서 아시안 국가들의 그 입장이 아마 같이 모아질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뭐 핵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더 나아가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물론 직접적인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은 이 동남아 국가들의 어떤 또 지지 또 외교적인 어떤 협력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일 날 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한 아세안 협력 관계 평가 미래 방향에 대한 이런 주제로 가지고 이제 정상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있는데요.
네네.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좀 확보되어지면서 정치 안보적으로도 더 확대되어진 협력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 네네.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북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이 조율을 맞춰서 공동된 입장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북한 그 핵을 불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아세안은 미얀마나 베트남처럼 남북한을 상대로 중립 외교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은데요. 한국 정부로서는 특히 이들 나라와의 관계 강화에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 아세안 국가 등의 이제 일본 국가들은 이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였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많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북한과로 또 관계를 밀접한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10개의 아세안 회원국 모두가 사실 북한하고 이제 수교를 맺고 있는 그런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북핵 문제 또 뭐 북한 인권 문제 이거 풀어나가려면 아시안 국가들이 좀 또 중요한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 그 유엔에서 논의되었던 북한 그 인권 관련 그 결의에서 아세안 국가 10개 국가인데 사실 3개 국가들은 그 유엔에서의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네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인데요.
네네.
특히 이제 라오스와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아주 북한과 또 친한 나라였고 남북 관계에서는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네.
뭐 이럴 국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좀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 또 협력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 기간 중에 양자간 회담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런 약간 남북 사이에서 아주 중립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우리 어떤 그런 외교적인 어떤 협력 노력들이 더 이번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과거 회의 성명을 보면 뭐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 그런 성명들이 나왔었는데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거론이 될 뿐 아니라 성명에서도 좀 우려에 대한 그런 표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북핵 문제 관련해서 안보 문제에서는 우리 입장을 가지고 좀 저 아시안 국가들하고 좀 같이 일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좀 뭐랄까요 좀 얘기들이 좀 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뭐 여기서 특정하게 어떤 합의되어진 내용 속에 인권 관련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외교 안보 사안도 다뤄질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경제 협력, 개발 쪽에 좀 중점을 더 많이 둘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은
예.
이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2020년까지 2천억 달러 교역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중국에 이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교역 상대 국가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교역 확대와 함께 또 역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내년부터 사실상 이게 아세안 국가들 그 단일 이제 경제권인 경제 공동체 AEC가 이제 형성되어지거든요.
네.
여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체 나가냐. 그래서 이 아세안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개별 뭐 FTA나 아세안 전체의 FTA를 우리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아세안 가입 국가들이 인구로 보게 되면 한 6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또 GDP 규모가 약 3조 달러인데요. 사실 이 거대한 단일 시장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계 경제에도 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데
네.
아세안 시장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경제 협력 심화 과정되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비즈니스 협의가 이번에 좀 출범이 됩니다.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또 한국이 상당히 그 아세안 국가들이 발전해 나간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그 모범적인 그 국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중앙정부를 비롯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혁신 또 우리 새마을운동 또 우리 전자정부 이런 거 우리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국가 그 경영에 있어가지고 성공적인
네.
사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세안 국가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우리의 성공 모델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또 나중에 그 통일 시대에 또 예행 연습으로도 또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동북아 평화협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 화해 협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아시아 국가를 더 나아가서 유럽을 잇는 뭐 거대한 어떤 그런 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 또 아세안 국가들을 통해서 그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그 국정 목표나 또 그 북한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도움을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대외적인 외교적인 기반이 더 확대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